같이 은혜를 말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현대 교인들을 빗대어 말하기를 현대에게 많은 교인들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날개를 자랑하기보다는 날지 못하는 공작새의 깃털을 뽐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공작새는 날지 못합니다. 잘 날지도 못하고 날개도 작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깃털은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은 평상시에는 아름답다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로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날아가는 독수리의 날개지 공작새의 깃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높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모습이지 날아오르지 못하는 날개를 가진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친구들과 자주 기찻길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찻길에 있는 몇 개의 선로 중에 화물칸이 여러 개 붙은 채 오랫동안 서 있었던 객차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놀다가 보니까 기관차가 다른 곳에서 와서 그 화물칸이 여러 개 붙어있던 객차 중에 제일 앞쪽으로 가서 철커덩 하면서 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기관차가 화물 객차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라 그런지 그 장면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화물칸과 같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기관차가 와서 연결되고 앞에서 끌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라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했던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고 그 일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각종 의식을 행하고 각종 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준비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본문에서 누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님은 방금 제가 읽은 이런 내용을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볼 때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구절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가 갖고 계시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신적인 능력의 사용을 포기하시고 성령의 능력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절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신적 권능을,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즉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만 없으실 뿐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병도 고치실 수 없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다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나 전능이나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속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한 인간으로서 기적을 행하셨고 한 인간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를 증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본문 말씀처럼 왜 성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셨다면 성령을 힘입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고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한 모든 치유, 축사, 기적 등 그 모든 것이 다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비결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우리도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를 했는데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야 될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가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효과적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례 장면에 대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즉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의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말하기를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성령 세례도 받지 않고 감히 사역을 시작하려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령 세례는 사역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도 성령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듯이 성령에 잠긴다는 의미가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성령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성령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 중에 구원사역에 역사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 구원사역으로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예를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들은 사도행전 8장 16절의 기록에 의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분명히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은 그들이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불신자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 줬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믿는 신자들이 구원받을 때 경험하는 성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어지는 성령 세례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다섯 번의 성령의 임하심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네 번은 회심, 즉 구원과는 다른 별도의 별개의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체험의 성령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날료 가정의 경우에만 구원받자마자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그와 동행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행한 역사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동행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한 번의 특별한 경험만 제외하고는 구원받는 회심의 성령의 역사와 별도의 별개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받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는 별도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 세례를 간구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명령은 우리 영적인 유익을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이 명령을 기억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에게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후에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그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뒤이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권능, 즉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후에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심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것도 바로 기름 부으심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한 일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많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적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름이 알려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분은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셨는데 이 구절에 대해 설교하기를 지금 현대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무슨 근거로 말을 하는 것일까 궁금해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시절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현대는 과학이 발달해서 인터넷, TV, 인공위성을 통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인가요? 고작 예수님 시대보다 과학이 발달해서 그 힘으로 폭넓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게 그게 단가요? 아닙니다. 그분은 미안하지만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방금 인용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책망하시면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잘 모르겠으면 내가 행한 기적들을 봐라.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큰 일을 하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였던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면 그 말씀도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로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사역을 감당하신 그 원리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기름 부으심을 추구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은 우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기름을 붓는 현상적인, 실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기름 부으심의 정수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별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데는 어느 정도 관심을 두는데 성령의 능력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거나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흔들어버린 안디옥 교인들에게 별명으로 붙여진 그리스도인 이름값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인 권능,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흔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문화 대혁명 때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덩샤오핑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기독교를 장사 지냈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화 이후 중국 교회의 운명을 말해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82년도 둥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 믿다가 잡혀서 여자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600여 명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둥이라는 여자가 들어가서 전도를 해서 기도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을 줄여가면서 전도해서 전도 그룹을 만들고 몰래 성경 한 권을 밀반입해서 밤에 이불 덮어쓰고 전등불에서 손으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손으로 베껴서 죄수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한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600명의 죄수가 다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둥이라는 여성이 그 600여 명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성들이 싸우고 물고 뜯고 찢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던 그런 죄수들이었는데 방마다 모여서 회개하고 통회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공산주의 간수장들이 입을 딱 벌리고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들을 다른 데로 옮겨버릴까? 아니야, 옮겨놓으면 물들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이 들어와서 600명을 물들게 만들었는데 이 600명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버리겠냐라고 충격 가운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독교는 추방할 수 있고 선교사는 추방할 수 있어도 성령은 추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엄한 공산주의 치하에도 성령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 중국에는 적어도 1억 명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기름 부으심, 즉 권능을 주셔서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험해야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목격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원리는 쉽지만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늘 덮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기름 바르기 전에 동물의 희생의 피를 먼저 바른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기름 부으심을 간구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차워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들이라도 과감하게 비워버리고 내 자신을 비워야만 채워집니다.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결코 체험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은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을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시편 132편 1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이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포로된 자, 눈먼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간과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좋자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래서 이로와 같은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복음 들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신 분들은 구하시고 받으신 분들은 계속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